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오늘 한국을 방문해 북한의 무모한 미사일 시험과 핵무기 프로그램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로켓과 미사일 등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국제 공동 대응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와 로이터통신 등은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오늘 한국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특히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지원은 나토와 한국이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를 강조해 보여준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반도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앞서 북한 정권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러시아 민간 용병 업체 와그너 그룹의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 등 무기 탄약을 전달했다며 증거로 위성 사진 등을 공개했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위 대변인은 특히 지난 27일 BOA에 최근 몇 주간 우리는 북한 관리들이 와그너에게 무기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거짓으로 부인하는 걸 봤지만 우리가 말해왔던 것처럼 북한 지도부는 작년 말 와그너가 사용할 보병 로켓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전달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오늘 다시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의 담화를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자작 낭설이라며 거듭 부인했습니다. 한편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오늘 예측 불가능성,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세계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믿는 국가들의 결속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내일까지 서울에 머물며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상민 국방장관 등 고위 관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해군 특수부대가 영국 해군과 함께 이달 중순에 일주일에 걸쳐 다영역 상호 운용성 훈련을 실시했다고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가 밝혔습니다. 특수작전사령부는 27일에서 29일 사이 트위터를 통해 훈련과 회의 장면 등을 담은 사진들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훈련엔 영국 해군 초계함 스페이와 미군 중형 특수전 보트 등이 투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령부는 특히 훈련 기간 중 미한 특수전 부대 요원들은 별도로 산악 등지에서 정밀 타격 훈련과 야간 실전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령부가 공개한 사진은 미한 특수전 부대원들이 야간 투수경을 착용하고 물가에서 침투하는 모습, 산 속에서 수포 위장한 채 실전 훈련을 하는 모습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 모습 공개는 북한 정권의 전례 없는 탄도미사일 발사 등 지속적인 도발에 맞서 상호 운용성과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대응 능력 과시를 통해 북한 정권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엘리자베스 사이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오늘 한국을 방문한다고 서울의 외교소식통이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BOA에 사이먼 보고관이 북한 여성 관련 회의와 관련해 한국을 찾는다며 닷새 동안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가족,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등을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사이먼 특별보고관이 북한 내 여성 인권 개선에 관심이 특히 높다며 이번 방문도 북한 여성들이 받는 심각한 사회적 차별, 또 탈북 여성 문제, 특히 북한의 국경 봉쇄 장기화로 크게 위축된 여성들의 장마당 활동과 타격 등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사이먼 보고관은 지난해 유엔 총회에 제출한 첫 보고서에서 여성과 소녀들이 코로나 기간에 겪는 어려움에 각별한 관심과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최근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팔레스타인의 잇따른 총기 공격에 대응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어제 이스라엘인들이 팔레스타인의 공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총기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이 조치는 총기 소지 면허를 더 쉽게 빠르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테러 행위를 지지한 총격범의 가족에 대해선 거주권과 사회보장 혜택 등을 박탈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내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평북, 함경 북부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 화요일은 대체로 구름 많고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는 오전부터 가끔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뉴스였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6년간 공석이었던 북한 인권특사를 지명했습니다.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20일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 정황이 담긴 유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은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특사를 지명한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 북한 인권특사는 지난 6년간 공석이었는데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특사를 임명한 의미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윤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 의미를 보자면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대북 정책에서 북한의 핵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인권은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중요한 관심사이면서 또 동시에 압박 수단입니다. 이 그동안에 보면은 미국은 북한과 비핵화 대화가 진행될 때나 또는 대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는 인권 문제는 뒷전으로 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 북한 인권 특사를 지명한 건 북한이 협상 테이블,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비핵화에 대한 압박과 더불어서 북한 정권의 인권 상황에 대한 압박도 가하게 나갈 것임을 밝힌 것이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미국은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지난 2년 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 인권 특사 임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지만 계속 임명 자체를 미뤄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든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비핵화 협상의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촉구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이 이 같은 협상 제의에 더 이상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줄리 터너 지명자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에서 16년 이상 근무를 했다는데요. 어떤 인물인지 궁금합니다. 최 기자가 좀 프로파일을 좀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 그 북한 인권 특사로 지명한 그 줄리 터너 지명자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국무부 그 민주주의 인권노동국 동아태 담당 과장으로 있는 인물인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북한 인권 특사는 북한 인권 문제를 그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상당히 고위직이기 때문에 미 상원의 인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상원의 인준을 받게 되면 아마 그 줄리 터너 그 과장직을 아마 내려놓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줄리 터너 지명자는 그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그 이력에 따르면 페퍼다인 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이어서 그 메릴랜드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한다고 그러고요. 영어, 프랑스어도 그 능통하다고 합니다. 경력을 보면 그 국무부에서 그 인턴을 했고요. 이어서 그 국무부의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에서 16년간 근무를 했는데요. 여기서 주로 그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특사 그 사무실에서 특별 보좌관도 지냈고 백악관 국가안보의 NSC죠. 거기서 아시아 담당 업무도 맡기도 했고요. 눈에 띄는 거는 그 줄리 터너 그 지명자가 과거에 그 북한을 굉장히 열심히 관심을 갖고 그 다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 그 12월에 국무부에서 그 인권을 주제로 그 동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그 줄리 터너 그 지명자는 인권 영웅들이라는 제목으로 탈북자 그 지연아 씨를 본인이 직접 인터뷰하고 이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서 눈길을 끈 적이 있고요. 또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과거 그 탈북자들이 워싱턴에 와서 국무부, 백악관 이런 곳을 방문했을 적에 줄리 터너 지명자가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줬다고 그러고요. 또 그동안 그 알게 모르게 그 중국에서 탈북자들이 그 탈북하는 과정에서 그 중국 그 관원들한테 그 억류가 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언론에는 안 났지만 줄리 터너 지명자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서 이들을 도와줬다 이런 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줄리 터너 그 북한인권 특사는 과거에도 뭐그 북한인권 특사가 그 지명돼서 활동한 적이 있지만 그들과 좀 차이점이라면은 아마 지금까지 그 미국의 북한인권 특사로 지명된 사람 중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고 많은 경험을 가진 인물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16년 이상 북한 인권 문제를 쭉 다뤄왔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지명자보다 인권 문제에 박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바로 뭐 승인을 그 상원 인준을 받으면 아마 바로 업무를 시작해도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6년 공석 후에 이제 임명이 되는데, 이 북한 인권 특사가 미국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임명이 되는지, 또 일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이 부분을 윤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 북한 인권 특사 지명을 발표하면서 백악관은 대사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사급이기 때문에 상원에서의 인준 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북한 인권 특사는 국무부 소속이죠.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인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국무장관이 국무부 안팎의 인사들 다양한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에게 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지명을 하는데요.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를 거쳐서 인준이 끝나면은 대통령이 공식 임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터너 지명자가 얼마나 빠르게 인준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들은 그 상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에 있고요.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공화당이나 민주당 사이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인준 절차도 순조롭게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로버트 킹전 북한 인권 특사는 빠르면 한두 달 사이에 인준 절차가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임명을 하고 곧바로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적어 늦어도 그러니까 올 상반기 안에는 공식 업무에 나서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네. 네, 미국 정치권은 북한 인권 특사 지명을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앞서 로버트 킹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전킹 특사 말을 한번 잠깐 들어보고 다음 말씀 계속하죠.
I think it's an excellent choice. Julie is a particularly good person. She's
로버트
experienced.
킹전 특사는 터너 지명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그가 경험이 많고 국무부와 해외 근무 경력을 두루 갖췄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이 임무를 하기에 좋은 배경을 가진 한국계 미국인이기도 하다. 이 점도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북한 인권 개선에 크게 공헌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이런 요지의 말을 했습니다. 자,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이번 북한 인권 특사 지명을 환영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로버트 킹그전 북한 인권 특사도 이제 환영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정치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고 미 의회에서 그 한국에 관심이 많은 그 정치인들도 조속히 인준돼서 빨리 활동을 해라 이런 그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고요. 한국 정부도 그 미국이 이제 북한 인권 특사를 지명하자 외무부 명의로 이제 성명을 내고 환영한다. 그리고 조속히 그 인권 관련 업무가 개시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유엔 인권기구, 또 유럽연합, EU도 이번 그 북한 인권 특사 그 지명에 그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예, 한국도 얼마 전에 북한 인권 국제 협력 대사를 지명을 했지만요. 북한 인권 재단은 출범을 못 하고 있습니다. 출범을 못 하고 있는 주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여야 정치권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재단에 대해서. 북한인권재단은 잘 알려진 대로 지난 2016년에 한국의 여야가 합의해서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법정재단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르면은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의 인권실태 조사 그리고 인권 개선 관련 연구와 정책 개발, 그리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그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에 대해서는 12명의 이사를 두도록 명시되어 있는데요. 여당이 5명, 야당이 5명, 이렇게 10명을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통일부 장관이 두 명을 추천하는 이렇게 그 형식으로 이사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기존에 이 법이 통과됐을 때는 민주당이 여당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죠. 지금 야당인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당인 국민의힘 정당은 이미 그 이사를 추천 완료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진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지금 이 재단이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이사진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측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인 상황에서 이 북한이 극도의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또 이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게 되면은 비핵화 대화 자체가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또 북한 인권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사진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 건데요. 이 문재인 전임 정부가 유엔에서의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에 계속해서 불참하고 또 네. 북한 인권 대사 임명을 안 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그렇게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북한 인권 상황이 아주 나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다 하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뭐 상당히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유엔이 그동안의 그 이력을 보면 18년 이상 그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인권 결의를 연속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18년 계속 그 인권을 개선해라 이런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건데요. 이것은 그만큼 그 북한 인권 상황이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나쁜 나라 중에 하나다. 이런 그 얘기가 되고요. 모든 분야가 사실 북한 인권 상황이 안 좋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정치적 권리, 자유 이런 것이 거의 없고 또 흔히 언론에 나오는 공개 처형, 강제 수용소, 언론 출판의 자유, 또 주민들이 마음대로 그 이동할 수 없는 이동권도 제한이 있고요. 또 경제적 자유, 장사도 마음대로 못하고 식량난은 심하고 보건 상황 뭐 이런 것이 상당히 나쁘죠.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경제사회 전 분야가 인권 상황이 상당히 열악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한 가지만 이제 문제를 꼽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꼽는 것이 이제 강제 수용소 문제입니다. 북한에서는 네. 이 강제 수용소를 관리소 또 무슨 정치범 수용소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 기록에 따르면 개천이나 요독, 청진 등에 지금까지 총 그 한 5개 정도의 그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요. 국가 보위성이 감시 아래 10만 명 이상의 여자와 어린이를 포함해서 10만 명 이상이 수용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눈길을 끄는 것은 뭐 수용자들의 그 수용 시설이 뭐 열악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사람들이 되게 그 사소한 이유, 미국이나 한국 같은 데서 보면은 죄가 될수 없는 그런 이유로 수용이 돼서 고생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김정은이나 김정일 그 사진이 이제 노동신문에 실릴 때가 있는데, 그 노동신문을 뭐 모르고 찢어버렸거나 거기다 낙서했거나 이런 경우에도 그 우상화를 위배했다 이런 혐의로 잡혀서 노동에 시달리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종교,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종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처벌이 되는 경우가 없죠. 그런데 북한에서 그 기독교, 뭐 불교 이런 종교를 믿으면 이것이 그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많이 그 수용이 됐다고 있고, 수용돼 있는 동안에 뭐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건 물론이고, 언제 그 형이 풀려서 다 돼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강제 수용소 문제,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뉴스 포커스 이번에는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한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미림 비행장 등에서 열병식 준비를 한다는데요. 2월 8일 건군절을 기해서 열병식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윤 기자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런 관측과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 위성 사진을 통해서 이 대규모 열병식 준비 상황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준비가 상당히 진척된 상태인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병식을 언제 할 것이냐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2월 8일 건군절이 있고요. 또 2월 달에 2월 16일이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요한 기념일이 있는데요. 둘다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은 건군절에 그 열병식이 열릴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은 올해 81회이고요. 건군절은 75주년이거든요. 북한이 중시하는 게이 꺾어지는 해 아닙니까? 그래서 75주년인 건군절이 81회째를 맞는 김정일 위원장 생일보다는 그 열병식이 열릴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열병식 준비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그 상황이 포착됐고요. 이 사진 속에서 보면은 김일성 광장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고요. 또 열병식에 참가할 군인을 실어나르는 수많은 트럭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열병식에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7형이 혹 나올까요?
그 관측통들은 그럴 공산이 크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은 그 지난달부터 평양 근처의 그 미림 비행장 그리고 김일성 광장 등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그 준비하고 있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그 서방의 그 인공위성들이 그 돌아다니면서 그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김일성 광장에 이미 그 6개의 그 커다란 그 천막이 쳐져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미림 비행장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700대 이상의 그 트럭이 모여 있는 그런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위성이 찍은 것을 보면 그 눈길을 끄는 것이 그 길이가 한 27m, 그리고 폭이 6m나 되는 일종의 그 위장막에 가려진 어떤 물체가 포착이 됐는데요. 서방의 그 전문가들은 이것이 그 북한이 개발한 화성 17형 ICBM 대륙간 탄도탄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시는 대로 그 화성 17형은 북한이 개발한 이제 ICBM인데요. 북한이 개발한 그 미사일 ICBM 중에서도 가장 큰 대륙간 탄도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그 크기의 그 미사일은 화성 17형밖에 없기 때문에 요번 아마 열병식에서도 화성 17형을 보이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할 것이다. 그렇게 그 아마 지금 보고 있고요. 앞서 그 북한은 그 지난해 11월에서도 그 화성 17형을 고각 발사해서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열병식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이 그 만든 그 각종 그 미사일, 무기 이런 것을 그 전시하고 자신의 그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그 위상을 강화하려는 것에 이제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아마 그 화성 17형을 비롯한 각가지 무기, 예를 들면은 과거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했던 고체 연료를 쓰는 그 ICBM 또 잠수함 발사 미사일 SLBM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또 무인 정찰기 또 새로운 그 중거리 미사일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신형 무기들이 아마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을 크게 했는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 열병식마다 북한 수뇌부가 제시하는 정치적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건군절이라고 하면은 가령 그때 그 행사가 열린다고 하면은 이것은 군 행사 아닙니까? 네. 그런 만큼 국방력 강화라든지 핵무기 고도화라든지 이런 그 군사력 국방 관련 언급이 주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건군절 당시에 보면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기서도 연설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연설 내용을 보면 핵무력을 최대 속도로 강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라거나 이 핵무기 사용 교리에 대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이어지는 북한 내 김정은 위원장의 대외적인 어떤 언급 발언들을 보면 거의 전적으로 국방력 강화 여기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네, 핵무력 네. 법제화를 했고 또 핵 선제 사용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미국에 대한 굉장히 강한 비난의 언급들이 대내외 매체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올해도 그 대외적으로 이 군사력 강화 그 다음에 핵무기 개발, 개선 이런 언급들이 상당히 초점에 맞춰져서 나올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새해 첫날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은 것을 마지막으로 3주가량 조용한데요. 혹 뭐 이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이것이 그 상당히 그 주목되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말씀하신 네. 대로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1일 김일성, 김정일 그 국방위원장의 그 시신이 안치는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아서 참배했고요. 그 뒤로는 그 공개석상에서 그 모습을 감췄습니다. 그래서 3주간 지금 공개 행사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현지 지도도 없습니다. 대개 그 과거 사례를 보면 1월 중순, 1월 15일, 한 17일 이 정도쯤에는 군부대든 아니면 그 기업소 공장 같은 데를 다니면서 그 해에 그 첫 번째 현지 지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현지 지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지금 그 한 3주간 굉장히 조용한 그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또 미사일 발사도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월부터 굉장히 많은 미사일을 쏘고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1월 1일 날 한 번 쏜 거 외에는 아직까지 미사일 발사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그 3주간 조용한가 이것이 하나의 그 의문인데요. 전문가들은 대개 이제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북한 언론이나 그 외부 매체를 보면 평양은 최근에 그 코로나 사태 이런 걸로 인해서 5일간 그 특별 방역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든 독감이든 일종의 그 호흡기 질병이 지금 평양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아마 그래서 이를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현지 지도든 뭘 다니면 감염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우려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조용히 그 실내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역시 그 경제난 문제입니다. 지금 북한이 뭐 열병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열병식이 지금 북한이 급한 것이 아니고 북한의 가장 급한 거는 경제난을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평양 날씨가 뭐 영하 10도, 20도까지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경제난, 에너지난, 식량난 이런 사정이 상당히 좀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그 경제부처 이런 인사들과 회의를 하고 모종의 그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아직 지금 알려진 바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국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정황이 담긴 위성 사진을 공개한 내용, 얘기 좀 해보죠. 백악관은 20일 북한이 러시아 민간 용병 회사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전달하는 정황을 포착한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처정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I also want to discuss a little bit North Korea's ongoing support for Russia's military operations against Ukraine.
커비 저장관은 최근 몇주 동안 우리는 북한 관리들이 바그너에게 무기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봤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가 공개적으로 말을 했듯이 북한은 작년 말 바그너가 사용할 보병 로켓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전달했다며 관련 정황을 포착한 위성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자, 미국 정부가 정보 위성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참 이례적인 일인데요. 북한이 자꾸 부인을 하니까 증거를 대느라고 이렇게 제시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윤 기자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미국이 이 사진을 공개한 것은 분명히 그런 그 목적이 있을 겁니다. 미국은 그 이전에도 몇 차례 북한이 러시아에 이 무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는 그것이 이제 그 정황상 그런 증거다라고 하면서 사진 두 장을 공개했죠. 그것이 이제 지난 20일 커비 조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브리핑에서 공개한 것인데요. 이 사진 두 장을 보면 위성 사진입니다만 11월 18일 날짜에 찍힌 두 장의 사진입니다.
예.
러시아 열차에 다섯 량의 차량이 포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날인 11월 19일에도 북한이 열차에 컨테이너를 실었고 이 열차가 러시아로 돌아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8일자 사진 두 장은 모두 다 18일자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 추가적인 공개하지 않은 정보가 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사진만으로 보면 이 컨테이너 다섯 량이 북한 측으로부터 러시아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이렇게 사진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것이 북한이 그 바그너 쪽에 넘기고 있는 물건들인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 컨테이너 다섯 개가 북한 측으로부터 러시아로 옮겨져 가고 있다라는 것 외에는 말해주는 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측의 이 위성 사진 외에 아마도 미국 측이 추가적인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그너 그룹에 북한이 무기들을 공급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제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북한과 러시아 측또 바그너 그룹 모두 이 재래식 무기 거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무엇이 과연 실려 있는지 이것은 지금 알수 없는 상황인데 북한에서 제공할 수 있는 무기가 그러면 무엇이고 러시아에서는 그럼 뭐가 부족해서 이런 것을 또 만약에 북한에서 가져왔다면 북한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 바그너 그룹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가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바그너 그룹이라는 것은 그 러시아의 그 민간 그 용병 그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도 활동을 하고 지금 또
예.
우크라이나에서도 마치 군대처럼 활동을 하는 그런 그 용병 그 집단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에 따르면 그 바그너 그룹이 이제 북한에서 그 무기를 수입을 했다. 이렇게 이제 그 미국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개 이제 그 두 가지 무기를 그 줬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은 포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보병용 미사일. 이것은 아마 그 탱크를 공격할 때 쓰는 그런 그 소형 그 무기 같은데요. 그 두 가지를 갖고 왔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러시아하고 그 북한은 그 무기 체계가 같습니다. 설사 무기가 주고 싶어도 예를 들어 포탄을 준다고 해도 그 사이즈가 틀리면은 이게 쓸 수 없는 이런 건데 러시아하고 예. 북한은 그 원래 군대가 이제 같이 만들어진 그 거기 때문에 무기 사이즈가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포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야포에서 쓰는 122mm짜리 포탄 그리고 152mm짜리 포탄 이런 것을 아마 수만 발 아마 그 열차를 이용해서 아마 북한이 줬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네. 하나는 지금 우크라이나 그 사태를 보면은 그 계속 지금 러시아하고 그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그 러시아가 쓰는 포탄 양이 수천 뭐 수만 발이 되는데 벌써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1년 이상 지금 계속되는 그런 상황. 1년 가깝게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탄을 이렇게 충분히 댈 수 없는 러시아로서는 아마 북한에서 무기를 수입했을 것이다. 그리고 포탄이 주로 수입했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북한으로서는 이렇게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돈의 뭐 수입을 기대를 할 건데 과연 돈을 얼마나 받았을 수 있을까요?
북한이 판매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수량이 실제로 판매했다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황에서 얼마나 받았을까 이것은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 정황 자체는 사실 그 경화가 절실히 필요한 북한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에서 전선에서 사용할 포탄 등이 부족한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양쪽의 입장이 상당히 일치해서 거래가 이루어졌을 수 있다.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북한의 과거를 보면 북한은 과거에 이 재래식 무기 수출 그러니까 포탄이라든지 총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 10만 달 1억 10억 달러 정도를 벌어들였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상당한 규모였죠. 그렇지만 꽤 오랫동안 이 북한의 재래식 무기가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북한이 틀림없이 이 판매를 했다면은 그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을 텐데 특별히 이런 관련 자료나 이런 것들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공개된 사진 11월 18일에 나온 사진인데 그 후에도 러시아 열차가 여러 차례 북한에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저희 그 VOA가 그 보도한 내용인데요.
예.
미국의 그 민간 그 상업 인공위성이 그 촬영한 바에 따르면 북한에서 그 11월 18일 이후 11월 18일은 그 백악관이 공개한 그 인공위성 촬영 날짜고요. 그 이후로도 러시아 열차가 북한에 들어가서 야적장에 있는 이런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 한 회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그 아마 러시아가 북한에 열차를 보내서 각종 무기를 실어나르지 않았나 이런 관측이 일고 있습니다.
네, 백악관은 이번 무기 거래와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모색하겠다고 했는데 뭐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백악관은 이 같은 그 무기 거래 사실을 이제 그 유엔 안보리에게 그 통보를 하고 또 한국하고도 그 협의했다 이런 것을 이미 밝히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의 무기 수출 자체가 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 그 1718호는 북한의 그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위반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슨 조치를 취하거나 제재를 취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그 전쟁 이후로 유엔 안보리 자체가 지금 뭐 그 쪼개졌고 일종의 그 식물인간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북한이 뭐 미사일을 작년에 수십 발을 쐈는데도 유엔 안보리가 그 의장 성명 하나 채택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아마 유엔 안보리 차원의 어떤 제재 조치나 이런 것은 힘들고 다만 양자 차원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한국 또 유럽 국가들이 북한을 양자 차원에서 제지하는 그런 정도의 조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북한 내부 소식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얘기를 좀 해보죠.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따르면 북한이 25일부터 닷새간 특별 방역 기간을 선포했다고 해서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요.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뭐 혹 뭐 또 코로나가 아닌가 이렇게 또 보는 측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북한 외무성으로 받은 외교 공안을 공개했는데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했죠. 여기에 보면은 북한이 닷새간에 특별 방역 기간을 선포했고 그 이유는 호흡기 질환 확산 이것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계절성 독감과 다른 호흡기 전염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조치를 통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걸로 밀어볼 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잘 아시는 대로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이것이 이제 발병하지 않은 나라가 없고 또 아직 이 발병 이후에 완전히 말은 퇴치된 나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발병 자체는 확인을 한 바 있고요. 인정했고 이것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겨울철에 독감과 함께 이런 증상, 코로나 증상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이런 대응 조처로서 이런 특별 그 방역 기간이 설정된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이 북한 인권 특사를 지명한 소식과 함께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정황이 담긴 위성 사진을 공개했다는 소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안추인들의 부지영입니다. 10대 존 타일러 대통령은 여러 가지 흥미로운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전임 대통령이 사망하자 부통령으로서 처음 대통령직을 승계했고요. 재임 중에 첫 번째 아내를 병으로 잃고 30살이나 어린 여성과 재혼했는데요.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존 타일러 대통령의 두 번째 부인 줄리아 타일러를 소개해드립니다.
즉위한 뒤에 이제야 처음으로 편지 쓸 기회가 생겼습니다. 기차가 멈추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대통령의 신부를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백악관에 도착하자 대통령의 큰딸 샘플 부인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이제 샘플 부인은 떠났고 제가 백악관을 차지했습니다. 저의 상서로운 치세가 시작됐습니다.
네, 1844년 6월 30일 줄리아 가디너 타일러가 친정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즉위, 치세, 민주공화국 미국에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줄리아는 앞서 가족과 함께 유럽을 여행했는데 유럽 왕실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워싱턴 리 대학교 역사학과 티오도 딜라니 교수는 말했습니다.
Yes, she's extremely well educated for a woman.
줄리아는 19세기 초반 여성으로서는 아주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줄리아는 뉴욕시에 있는 학교에 다녔는데요. 프랑스 여성이 운영을 했는데 꽤 유명한 학교였죠. 제가 알기에 당시 남자들이 대학이나 대학교에서 받던 수준의 교육을 여성에게 제공했습니다. 줄리아가 학교를 마친 뒤에 가디너 가족이 유럽을 여행하는데요. 거기서 유럽 여러 나라 왕과 여왕을 만났습니다. 그때 경험이 가디너 가족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줄리아에게 그랬습니다. 줄리아는 타일러 대통령과 결혼할 무렵에 이르면 스스로 미국의 왕족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줄리아 가디너 타일러는 1820년에 뉴욕주의 유명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데이비드 가디너는 뉴욕주 의회 상원의원을 지낸 사람이었고요. 어머니 줄리아나 맥러클런 가디너는 부유한 상속녀였습니다. 유럽 여행을 다녀온 뒤 데이비드 가디너는 딸 줄리아와 마거릿을 워싱턴 사교계에 소개했는데요. 젊고 아름다웠던 줄리아는 많은 남성의 눈길을 끌었고요. 얼마 전에 아내를 잃고 혼자가 된 존 타일러 대통령 역시 줄리아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She was 30 years younger and she had a vivacious.
줄리아는 타일러 대통령보다 나이가 30살이나 아래였고요. 성격이 아주 쾌활했습니다. 또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아주 미인이었죠. 타일러 대통령의 첫 번째 아내 레티샤는 존 타일러가 취임한 뒤에 계속 아파서 누워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타일러 대통령이 줄리아의 활기찬 모습과 아름다움에 반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줄리아는 아주 부잣집 딸이었죠.
젊고 아름다웠고 또 따르는 남성도 많았던 줄리아가 30살이나 위인 타일러 대통령과 결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역사학자 띠어도 딜라니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줄리아 타일러는 미국 대통령감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남자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19세기 미국에서 여성은요, 어머니나 아내 역할을 하는 것밖에는 기회가 없었는데요. 줄리아는 미국 여성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바로 미국 대통령의 아내였죠.
1844년 2월, 존 타일러 대통령은 포토맥강에서 선상연회를 개최했다. 미국 함선 프린스턴호에서 벌어진 이 연회에 줄리아 가족도 참석했는데 미 해군이 배 위에서 대포 발사 시범을 보이는 도중에 예기치 못한 폭발이 일어났다.
네, 이 사건으로 국무장관을 비롯한 여러 손님들이 파편을 맞고 사망했는데요. 당시 사망자 가운데는 줄리아의 아버지 데이비드 가디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역사학자 띠어도 딜라니 교수입니다.
And it seemed to push them even closer.
그러면서 대통령과 줄리아 관계가 더욱 가까워졌죠. 하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은 존 타일러 대통령 역시 당시 사고로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미국에서 헌법상의 위기가 발생했겠죠. 그때는 국무장관이 대통령 계승 서열 1위였는데 국무장관이 사망했으니까요. 해리슨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부통령이었던 존 타일러가 대통령직을 승계했기 때문에 따로 부통령이 없었거든요. 만약에 타일러 대통령까지 사망했더라면 엄청난 권력투쟁이 벌어졌을 겁니다.
다행히 존 타일러 대통령은 갑판 아래 있었기 때문에 무사했는데요. 이 사건은 타일러 대통령과 줄리아 관계에서 큰 계기가 됐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큰 슬픔에 빠진 줄리아를 타일러 대통령이 위로해주면서 두 사람 사이가 더욱 가까워진 겁니다. 몇 달 뒤에 두 사람은 줄리아의 친정이 있는 뉴욕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타일러 대통령의 나이 만 54살, 줄리아의 나이 만 22살이었습니다.
When they got married, the marriage was private because the gardener.
두 사람이 결혼했을 때 결혼식이 사적으로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줄리아의 아버지가 사망한 지 얼마 안 돼서 가디너 집안이 아직 상중이었으니까요. 백악관 안주인이 된 줄리아는 일종의 궁궐을 만듭니다. 줄리아가 들어왔을 때 백악관 상태가 아주 엉망이었는데요. 당시에는 정부가 백악관 단장에 별로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줄리아는 친정에서 돈을 가져다가 백악관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정책 추진을 돕기 위해서 백악관에서 연회를 여는 설례를 세웠죠.
당시 타일러 대통령은 텍사스를 병합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습니다. 텍사스는 1836년에 멕시코에서 독립해서 공화국을 설립했는데요. 노예 제도를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텍사스를 병합할 경우 노예 제도를 허용하는 주가 하나 더 늘어나기 때문에 위그당과 노예제도 폐지론자들은 텍사스 병합을 반대했습니다.
One of the greatest parties she had during her short.
줄리아가 백악관에서 지낸 기간은 별로 길지 않은데요. 그 짧은 기간에 열었던 대단한 연회 가운데 하나가 텍사스 병합을 위한 거였습니다. 의원들을 설득해서 텍사스 병합안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려는 거였죠. 줄리아가 여는 연회는 아주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의회 상하원 의원들이 다들 백악관 연회에 초대받고 싶어 했으니까요. 타일러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이건 지지하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말이죠. 이런 면은 미국 대통령 부인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내 줄리아의 이런 노력에 힘입어서 타일러 대통령은 텍사스를 병합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줄리아는 이런 식으로 남편을 내조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인사에도 관여했습니다.
내가 관심을 보일 만한 청탁이 들어왔단다. 전에 내 선생님이었던 길레 씨가 내게 힘 좀 써달라고 부탁해왔어. 어디 외국 영사로 나가게 해달라고 말이야. 대통령께 길레 씨의 편지를 보여주고 어떤 사람인지 얘기했더니 무척 기뻐하셨단다. 예의 바르고 학식도 높은 사람처럼 보인다고 하셨어. 길레 씨는 날 통해서 영사 자리를 얻게 될 거야. 하지만 마르세유 같이 중요한 곳에 보낼 생각은 없단다.
네, 결혼식을 올리고 두 달 뒤인 1844년 8월에 줄리아 타일러가 동생 마거릿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줄리아의 입김이 셀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퍼스트 레이디 줄리아에게 많은 인사청탁 편지를 보냈는데요. 줄리아 타일러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돕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즐겼습니다.
줄리아 타일러는 스스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퍼스트 레이디가 되자 왕관을 쓰고 다시는 벗지 않았다.
네, 어느 위그 당원이 줄리아 타일러를 비판하면서 한 말인데요. 줄리아가 여왕같이 행동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줄리아 타일러의 백악관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타일러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위그당 후보로 부통령에 당선됐던 존 타일러는 대통령직을 승계한 뒤에 민주당 성향의 본색을 드러내서 위그당의 미움을 샀고요. 위그당에서 제명되면서 대통령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백악관을 떠난 뒤에 존 타일러 부부는 버지니아주 제임스 강변에 있는 농장에서 지냈습니다. 원래 남부 출신이었고 노예를 소유했던 존 타일러는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남부편에 섰는데요. 줄리아는 북부 출신이면서 남편을 따라서 남부연합을 지지했다고 디오도 딜라니 교수는 말했습니다.
남북전쟁 기간 중에 큰 비판을 받는데요. 줄리아가 양쪽 사이에 끼이게 되죠. 줄리아는 북부 출신이지만 남부편이었으니까요. 남북전쟁 당시 줄리아가 남부를 벗어나서 조금 더 안전한 어머니가 있는 뉴욕으로 가는데요. 당시 남부에서 북부로 가려면 미 연방에 충성을 맹세해야 하는데 줄리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밀항선을 타고 서인도 제도를 거쳐서 그곳에서 몰래 뉴욕으로 들어갔죠.
줄리아 타일러는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글을 쓴 몇 안 되는 여성 작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줄리아는 남편 존 타일러를 우상처럼 생각했는데요. 남편이 노예를 부리는 농장주였으니까요. 노예 제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노예 제도를 옹호한 행동을 끝까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10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존 타일러는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2년에 사망했는데요. 줄리아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 홀로 27년을 더 살았습니다.
Here's a woman who had had an easy life because
줄리아는 부잣집 딸로 편하게 살았는데요. 더 이상 재산이 없었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고 아이가 7명이나 있었습니다. 존 타일러 대통령은 자녀가 14명이었는데 전 부인에게서 7명, 줄리아에게서 7명을 얻었죠. 존 타일러가 사망했을 때 막내 나이가 겨우 2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줄리아의 책임이 아주 컸죠. 줄리아는 혼자 된 대통령 부인에게 연금을 지급해달라며 의회에 가서 요구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는 걸 자녀들이 부끄러워하기도 했죠. 줄리아는 남편 존 타일러에게 충실했고요. 남편의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내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신문기사를 열심히 읽었고요. 혹시 남편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한 사람이 있으면 맞서 싸웠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10대 존 타일러 대통령의 두 번째 부인 줄리아 타일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1대 제임스 포크 대통령 부인 세라 포크를 소개해드립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태평양의 라니냐 현상에 따른 기후 냉각 효과에도 불구하고 2022년은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른 봄 남아시아는 기록적인 고온을 겪었습니다. 유럽은 초여름까지 기록적인 더위에 시달렸으며 중국도 이상 고온을 기록했습니다. 또 파키스탄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파괴적인 홍수를 겪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지난 연말 세계적으로 환경운동이 급증한 배경일 것입니다. 미 국무부의 모니카 메디나 해양국제환경과학부 차관보는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나는 우리가 올해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가 다시 노력했던 시기로 기억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것이 미국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지구의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은 2030년까지 지구의 육지와 물의 최소 30%를 보존하겠다는 약속인 세계 30-30 목표를 달성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미국과 태평양의 소국 팔라우 공화국은 지난해 4월 미국과 제7차 국제해양회의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불법 어업과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고 해양 보존 등 410개의 약속을 정부와 민간 부문의 지도자들로부터 이끌어냈습니다. 미국은 국내에서 지구 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해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을 줄이기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키갈리 수정안을 비준하는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은 또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한 안전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적인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또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 유엔 환경총회의 역사적인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미국은 또 역사상 기후 관련 최대 투자에 해당되는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통과시키면서 역사적인 진전을 이뤘습니다. 메디나 차관보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기로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더 많은 오염과 더 적은 생물 다양성, 더 많은 온난화와 더 적은 지구 안보이며 또 다른 길은 우리의 아이들과 손자들을 위한 더 지속가능한 미래와 더 나은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가 끝나가면서 우리는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세상을 향한 더 나은 길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